제 191장 주님의 죽으심의 네 방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6장 6절 11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고자 하시는 계획은 차후에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야 하나님이 비로소 거룩한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이미 그분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타락 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즉 자신의 생명을 그분의 아들 안에서 사람에게 분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분의 피조되지 않은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족속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생명나무의 형태로 자신의 생명을 아담 앞에 두셨습니다.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죄도 없고 거룩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연적인 생명에 의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혼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됐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구속의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필요는 단지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충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원래 계획보다 더욱 많은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구속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구속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은 이중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과 사람의 구속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면은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단지 보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적극적인 것으로 완전히 죄의 문제 이외의 면을 갖고 있습니다. 한 면으로는 보수하는 것으로 사람이 가져온 것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 면으로는 적극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는 네 방면, 즉 피와 십자가의 못 박힘과 살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방면 중에서 두 방면은 마귀의 행위와 사람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또 다른 두 방면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피는 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못 박힘 또한 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살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죄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 안에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은 나누어졌습니다. 이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므로 사탄에게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통 안으로 이끌리기 전에 이 죄의 문제가 제해져야 합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천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타락한 후로는 옛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죄라는 생산품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죄의 공장이 있습니다. 죄의 행위가 제해져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죄안이 없게 됩니다. 또한 나라는 죄를 생산하는 공장 역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는 죄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에는 네 방면이 있습니다. 피는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 바로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은 주님이 그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셨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의 역사이며 천연적인 사람 혹은 혼생명을 올바른 위치에 있게 합니다. 피. 피의 작용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람을 향한 것이며 사탄을 향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에 나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400여 차례 피를 거론하고 있으며 모든 사례에서 피는 항상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속죄일의 피는 주님 앞에 7번 뿌려지고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제사장 외에는 어떤 사람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월절의 피는 문 밖에 바르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으로서 집안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생명은 피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의의 요구는 그분의 의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죄한 생명이 내 죄를 위해 쏟아부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보혈보다 더욱 사실적이라고 느끼지만 우리는 반드시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피는 하나님께 보배로운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 대한 속량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의 죄의 삭은 이미 청산되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상업계에서 만일 내가 빚을 갚는다면 채권자는 반드시 이 돈이 그 가치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피가 그분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고 말씀한다면 나의 피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그분의 평가를 따라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정결케 함을 얻고 사악한 양심에서 벗어납니다.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이지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면 믿음은 새어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시험은 그들의 생활이 그들이 본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것은 나의 성취나 거룩함과 무관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담대합니다. 피는 유일한 필요이며 절대로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나는 피를 통해서 그분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후로도 그분 앞에 나아올 때마다 피를 통해서 그분을 가까이 했습니다. 고행은 오히려 나로 쉽게 그분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없습니다. 피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정결케됨을 얻었습니다.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능히 대적을 대면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를 정죄 아래로 이끄는 그의 모든 노력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하나님을 우리 편에 둠으로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이 사탄에게 근거지를 제공하는 일을 가져왔으므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분 자신을 철수하셔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에덴 동산 밖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 또한 사람 밖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며 또한 하나님을 회복하여 우리에게로 이끕니다. 주 예수님의 피는 단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를 깨끗케 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죄와 죄라고 느끼지 않는 죄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종류의 죄를 정결케 하는 피에 의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나도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양심이 정결케 되어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의 공격은 그의 참소에 근거합니다. 만약 내가 이런 참소를 받아들인다면 나는 곧 넘어집니다. 왜 그의 참소 아래 엎드러지고 이런 참소를 믿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어떤 종류의 자신의 의의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신 안에서 자주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즉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자신은 오직 죽기에만 합당하다고 단정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피가 대가를 지불했고 또한 나의 모든 종류의 죄를 위해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본다면 사탄은 공격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나의 유일한 태도는 주님, 나는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는 항상 충분합니다. 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은 또한 우리로 죽게 했습니다. 그분은 피조된 아담 족속 전체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아담의 자손을 자신 안에 두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죽음 안에서 전 족속을 이미 막바지로 이끄셨습니다. 로마서 6장의 순서를 주의하십시오. 6절에 우리는 알고 11절에 그런 다음 여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여김을 아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말하는 바가 반드시 내가 여겨야만이 가져야 할 죽음이 산출되고 또한 이것은 다 나와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죽으심 안에 포함시켜 일들을 완성하셨고 또한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여기의 순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요 여길지어다 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것을 보고 그런 다음 이 위치에서 침례를 통해 이 일을 간증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그 죽은 몸을 어떻게 합니까? 장사 지냅니다.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계시를 본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죽음 안에 포함시키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종이 한 장을 책 속에 끼워둘 때 책이 무엇을 경험하면 종이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에서 장래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말한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믿음의 일이 되었습니다. 여김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사실로부터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에는 두 방면의 보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제하고 나에게서 나의 자아를 제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가져온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이 두 방면에 의해 사람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인자의 살.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와 갈빗대에 대해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물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물과 피와 옆구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담을 따라 들어온 것을 보수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족속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들로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그분으로 만족을 얻게 하고 오직 이것만이 원수의 모든 가능한 반란을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유일하게 창세기 2장을 해석하려는 장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아주 기묘한 일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따라 들어온 것을 보수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얻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교회라고 여기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죄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소극적인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관해 죄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몸을 얻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그분의 죽음의 면은 다른 곳과 상당히 다릅니다. 에베소서 5장의 사랑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지 그리스도의 죄인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는 교회에는 죄인의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을 들어 이 점을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경배할 것입니다. 구약의 주님의 죽으심에 많은 예표가 있지만 바울은 그것들 중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세기 2장의 예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와 무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것은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로부터 어떤 것을 취하여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와를 만들기 위해 그로부터 갈비뼈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혹은 보수와 무관한 주님의 죽으심에 한 면이 있는데 그 목적은 교회를 산출하고 자신의 생명의 표현인 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이면은 잠드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잠들었다고 말하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말할 때마다 그 배후에는 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잠듦은 죄가 없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이전,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일입니다.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취하여진 것입니다. 그녀는 분리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와는 마지막 아담의 몸으로부터 취한 교회, 곧 그분의 신부를 예표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로 많은 형제들을 거느린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 알의 밀알로 많은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찔린 옆구리와 물과 피를 말합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말하고 물은 속죄의 방면이 아닌 죽음을 통해 해방된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옆구리,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피는 죄를 도말하고 십자가는 나를 도말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조된 것은 구속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구속은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즉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한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아담이 얻은 적이 없는 것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생명나무로 예표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2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두 방면 중 생명의 해방을 위한 면을 가리킵니다. 오직 한 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생명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죽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의 죽음은 다른 밀알들의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은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답답함은 시달림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눌리고 짜지고 저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죽음을 통해 자신을 해방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와서 불을 땅에 던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은 사람들로 그의 영을 얻게 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에는 또한 살의 면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때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고기는 집안의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피는 사람이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가기 위해 예비하고 갈 힘이 있기 위해 나는 피 아래에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레위기의 각종 제사에 있어서 고기는 항상 제사장과 레위인이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살을 강조하지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네 번 살과 피를 함께 말할 때 항상 살을 먼저 말했습니다. 이 네 번 전에 두 번과 이 네 번 후에 두 번은 마시고를 말하지 않고 먹고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양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피는 하나님의 보수하는 방면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만찬을 말할 때 떡을 뗀다고 하지 잔을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잔은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떡을 항상 잔 앞에 둡니다. 고기는 피를 포함합니다. 만일 문 위에 피가 없으면 집안에 고기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인해 사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항상 우리를 벗기려 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 두어 우리로 그분으로 인해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리한 생각과 두뇌를 갖고 있지만 이 공과를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지혜와 정신력과 예리한 두뇌 등을 벗겨내심으로 우리로 그분으로 인해 그분을 의지해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심지어 나는 나의 몸을 위해서도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해 삽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하나의 비교를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나로 강해지게 합니다. 어려움이 증가하는 목적은 다만 우리의 천연적인 지혜를 벗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이 환경이 재해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은혜는 족하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바울은 항상 연약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한 번은 주님은 항상 나의 그릇됨을 폭로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되는 체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 사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넣으실 때 우리는 이런 환경에 대처하려 하지만 그러나 환경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인도됩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삼아 해보지도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위해 일하소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 사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날마다 증가되고 이것이 우리 생활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 말합니다.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살아계신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분의 생명은 자동적으로 나의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구원과 거룩해 함이 피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일보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옛사람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반드시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분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산출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주여 당신이 내 안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시고 또한 내 안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이끌어옵니다. 믿음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소서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힘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살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나의 인내 등등이십니다.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결은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시도해 보는 것은 하늘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나는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므로 시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호흡해 드리고 그분을 나의 생명 삼음으로 그분으로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시게 합니다. 이것은 가장 활발한 협력과 믿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피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짐.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여전히 십자가를 지는 방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네 번째 방면으로서 십자가로 우리 생활을 통제하는 원칙이 되게 하고 날마다 십자가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과 능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천연적인 생명과 능력은 자신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또한 자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문제의 핵심을 만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혼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이심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고 나타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직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 참된 의인은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고 나는 이 일을 시험 삼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어떤 일을 요구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도달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죄인, 즉 죄를 짓는 자와 혼, 즉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적인 자아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인 천연적인 능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아는 반드시 죄된 것은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멀리합니다. 어떤 때 자아는 아주 의롭고 거룩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를 받으면 우리는 즉시 아담의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우리의 문제는 아담의 원초의 문제, 즉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행동하는 문제가 됩니다. 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는 개별적인 인격이셨습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주님이 받으신 시험의 참된 뜻은 사탄이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에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버리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바로 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것은 바로 어떤 것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의 문제는 죄가 아니라 독립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여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험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나는 계획할 수 있다. 나는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다른 방면으로 이끌어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혼을 처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두 면을 구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못 박힘은 육체를 처리하는 일을 성취했습니다. 십자가를 짐은 점차적인 따름을 통해 매일의 과정 가운데서 실현되므로 자아를 처리합니다. 혼을 처리하는 것은 십자가의 두 번째 면입니다. 십자가가 혼에 더해짐으로 죽음의 모형과 십자가의 표시가 끊임없이 혼으로 주의 죽으심을 본받게 하여 그 영에 순종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서 볼 때 혼은 우리의 감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많은 움직임과 뜻을 정함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혼을 잃어야 합니다. 이것은 혼의 원함을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혼의 요구에 게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은밀한 사랑은 나로 완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35절까지에서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엄한 책망이었습니다. 혼의 원함은 자신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거슬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합니까? 한 번은 바버 자매가 주여 당신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해 나의 마음이 파쇄되기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혼과 영의 섞임이 없다면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며 눈물을 흘리며 육체를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는 사람의 휴거에 대해 반응을 말합니다. 문제는 혼생명이 땅 위의 사물로 점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에 대한 요구, 봉사 등에 대한 반응은 어떠합니까? 만약 내가 혼을 따라 산다면 정확한 반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혼생명을 잃을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혼생명을 잃는 데서 비롯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의 어느 부분을 잃어야 합니까? 혼입니다. 왜 우리 안의 생명의 표현이 이렇게 적습니까? 혼의 능력이 생명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해 생활하고 일하고 행동합니다. 혼생명을 잃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와야 합니다. 25절에서 말하는 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시험을 받을 때 자아는 저항합니다. 그러나 자아의 저항으로 말미암은 모든 승리는 다 가장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만이 참된 구원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기 원치 않습니다. 주여, 당신이 하소서 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천연적인 생명을 파내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확실한 관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혼은 다른 사람보다 강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자기 신뢰가 남지 않을 때까지 다 파쇄하실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나는 자기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자기 신뢰를 파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우리가 모든 자기 신뢰를 잃을 때만이 파쇄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고시인했습니다. 혼생명이 십자가의 처리를 거친 사람에게는 두려워 떠는 영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에 대해서만 확신을 갖고 있으며 아주 부드럽게 그분과 동행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볼 때 죽음의 표시, 십자가가 나의 혼생명에 새겨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과정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기 신뢰도 다 제해져야 합니다. 먼저 자아와 자아의 능력이 처리받기 전에는 어떤 거룩해됨과 승리에 관한 교훈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도 그분에게서 독립되어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요 창시자이십니다. 우리의 몫은 그분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네 방면을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참된 평가를 봅니다. 나는 단지 죽기에만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나는 자신을 의지해 사는 생활을 거절합니다. 나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을 선택하며 또한 십자가로 내 안에서 더욱 깊이 파내는 역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